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했고 그 이후로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이용하 행정부 1부부장, 장숙일 행정부 부부장이 11월 중순 공개 처형되었고 그 처형 사실에 대해 군 내부에 다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변에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좀 더 상세하게는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남한이나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이제 북한의 실상을 뭐 편집이나 뭐 버태거나 떼거나 그런 거 없이 전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발언, 역시 장성택 거취에 관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설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북한의 관리소 출신 신동혁 씨의 저희 미국의 소리 인터뷰 내용 등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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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에 북한과 관련된 뉴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은 아마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고 또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주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가 실각했다는 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한국의 정보 당국이 이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최근까지 나온 발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지난 3일 국정원의 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첫 보고를 했고요. 이어서 6일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역시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두 차례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초두에 나왔었던 대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 오른팔, 왼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측근인 노동당 행정부의 두 고위 간부, 제1부부장과 부부장 이렇게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네.
따라서 이로 무이로 볼 때 장성택 행정부장 아닙니까? 바로 윗상급선인데요.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당 행정부는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장성택은 그동안 이 외부에서는 북한 권력의 2인자이자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실각설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각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것도 참 대단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장성택 실각설의 가장 큰 판단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장성택의 그 최측근 인사 두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성택의 그 최측근인 리용하 당행정부 제1부부장 그리고 장숙일 부부장이 11월 중순 공개 처형됐다고 확인했고요. 그 이후 장성택이 그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그 참의원 국회의원을 만난 다음에 공개 활동이 전혀 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그 장성택 실각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그 국정원이 몇 가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이 이권 다툼 또는 당 행정부 그 노동당 행정부장 아닙니까? 행정부 내 월권 그리고 금전과 관련된 비리일 가능성, 대체로 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한국의 정보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또 일설에는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설도 있다고 하고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처음부터 그 제거하려 했느냐 아니면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측근이 그 제거된 것이냐 이런 네. 여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부족한 그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그 정확히 본다면 이 두 가지 흐름이 결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먼저 그 몇 가지 그 저희가 그 짚어볼 것은 이번 가을께 그러니까 뭐 10월이면 10월이고 한 11월이면 10월께 장성택 측근에서 그 몇 가지 그 비리 뭐 외화 횡령이든 무슨 어떤 비리가 정보당국에 포착됐고요. 그리고 11월에 공개 처형이 됐다는 건데요. 만일 그 저희가 상식을 동원해 보면 장성택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신임이 공고했더라면 처벌을 하더라도 공개 처형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장성택 제거는 그 이미 그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일종의 그 김정은 또는 그 친위 세력의 그 머릿속에 입력된 어떤 그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그 현실화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는데 좀 더 뭐 확실한 것을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어차피 언젠가는 소위 토사구팽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다만 그 시기가 문제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자, 장성택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예, 장성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성택이란 인물을 얘기할 때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위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일의 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부인이 김경희, 지금 국방위원회 군사 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 대장이라는 육군 대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요.
네네.
바로 이런 그 인척 관계 때문에 북한에서는 핵심 실세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이 상당히 온건한 개혁 지향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 김정은의 집권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처남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는 이 조카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견인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이 경제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올해 67살, 67살이고요. 또 상당히 실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 인물이 정말 실각했다면 북한의 국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관계요. 또는 국제 관계에 대한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장성택이 그 노동당 그 행정부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 행정부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당 행정부는 말 그대로 그 행정, 내각의 모든 일을 그 당에서 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 행정부가 담당하던 대남 관계 이것도 좀 저 흔들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대남 관계가 좀 저 군부가 득세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최용해입니다. 지난 그 2년간 보면 가장 큰 북한의 그 쌍두마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가끔 하는데 최용해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하고 당에서는 그 장성택이 이끌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장성태가 뭐 아직 확인되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힘을 이름으로써 그 최용의 군부를 그 담당하는 최용의 힘이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최 기자가 그 대남 관계 영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노동당 행정부는 대남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동당 행정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 북한의 군 그리고 검찰, 경찰, 법원 이런 이 사정 기구들을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관련 그 기구인데요. 이 남북 관계에는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은 이 장성택의 실각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북한의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해외 분석가들은 이 북한의 이인자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세라고는 해도 이번에 실각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가 정권 장악력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성택 부위원장과 같은 급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었던 최용해 총정치국장이죠.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영향력도 아울러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해서 권력 승계가 사실상 북한에서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불안정성 역시 증대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이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는 현 북한 정세입니다.
네.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까지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일요일이면 또 새로운 그 내용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금요일까지에 나온 것으로 봐서 북한 내부의 어떤 동향은 어떻습니까? 그 장성택의 측근들이 강제로 귀국 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그런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의 측근들도 그렇고요. 인척들도 상당히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에 확인한 사안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장성택의 처남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입니다.
네.
그리고 조카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것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사안은 이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들을 이 공개 처형한 사실을 전파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데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장성택 대신 거론되는 세력은 그러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 어떤 세력이 될 것이냐 이런 점도 이제 궁금한데요.
글쎄 이게 무슨 얘기라도 전부 다 이게 추측 정도의 뭐 얘기겠습니다만은 뭐 역시 거론되는 것이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입니다. 아까 그 쌍두마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최용해 그 정치국장의 그 입김이 안만 해도 좀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장성택 그 측근들은 북한의 그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부가 그 제거를 했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은데요.
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김원웅 보위부장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원준 그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득세하는가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건 역시 하나의 전부 다 그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좀 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권력층에 어떤 그 인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장성택의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말씀대로 장성택 부위원장은 과거에 그 자신이 네.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장이야말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시부터 부침을 거듭해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보 당국도 장성택 부위원장이 특히나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집안 핵심 그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되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든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는 17일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가 됩니다.
네.
2주기를 맞아서 장성택 부위원장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것이 그가 권력에 복귀했는지 여부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그만큼 그 가족의 그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장성택의 그 복권 전망인데요. 뭐 요거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장성택이 어떤 경위, 만일 저희가 실각이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경위와 어떤 사건으로 그 실각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그 영도 체계에 대한 어떤 도전 이것이 문제가 돼서 뭐 장성택이 물러났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군?
거의 그야말로 거세가 되고 뭐 네. 힘이 없게 되는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일종의 그 정책 실패라든가 또는 장성택의 그 측근의 어떤 비리 이런 거로 되면 아까도 뭐 부침을 거듭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몇 년 뒤에 또 뭐 그냥 저 그야말로 북한 말로 하면 백두산 줄기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그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시기에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북한 내부 최근에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로 미뤄봐서는 이게 최근의 상황이라는 것이 장성택 실각 학설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발표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국이 그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관심이 이제 많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도 연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그 뉴스에 그야말로 초점이 돼서 연일 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일본 또 뭐 유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그 저 장성택 이후에 그 북한 사태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네. 한국의 국방장관도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뭐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안보조정회의를 열었다든지 또는 군의 대비태세를 특별히 강화했다든지 이런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주에 북한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사진,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죠.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 북한의 그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져 있는 15호 요덕 수용소 그리고 16호 명관 수용소 이렇게 두 수용소의 위성 사진을 통한 그 실태와 그리고
네.
증언을 통한 그 현지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특히 16호 명관 관리소 한경 북도에 있습니다. 이
네.
북한에서는 수용소 중에서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16호 명관 관리소가 5년 전에 비해서 새로운 숙소 건물이 추가되는 등 확장되고 또 수감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상황들 위성 사진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호 그 요덕관리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확대 조짐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그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참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위치라든가 크기 등 좀 대표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명관 관리소에 대해서 이번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특별히 그 아주 그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관리소가 평양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고요. 규모상 그리고 이 저희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재해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규모의 3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넓이네요.
엄청난 규모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 규모상으로는 그 짐작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56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만 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에 그 명관관리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번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북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그 한 두서너 가지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한 가지는 그 엠네스티가 그 인공위성을 사진을 통해서 그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그 관리소 경비원을 하다가 탈출한 그 탈북자 이모 씨의 그 인터뷰를 곁들여서 이 보고서가 상당히 그 신빙성이 그 커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 국제사회에서 여러 그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를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인공위성 사진 또 현지에서 그 이래 사람들의 그 얘기까지 증언을 곁들여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정도로 가면은 북한 당국도 더 이상 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것은 아까 그 수용소가 크고 또 더 확대됐다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기간이 확대된 내용이 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늘렸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근데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이 바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그 시기와 그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그동안 몇몇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김정일 위원장 그 말기에 들어서 후반부에 들어서는 몇몇 그 수용소가 좀 축소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것이 뭐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뭐 그 안에 강제 노역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북한의 그 새 정권 김정은 정권이 그런 기존의 그 김정일 정권의 그 흐름하고는 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또 인권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포커스 두 번째로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수용소 보고서 내용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은 마침 중국의 항공 식별 구역 그 설치와 관련해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부통령의 그 여행 일정과 주요 의제는 뭡니까?
예,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그 동아시아 순방은 그 재임 중 처음이었는데요.
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차례로 순방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요. 당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동맹관계를 일본과 한국과는 다시 한번 다지고 중국과는 새롭게 설정된 G2 그러니까 주요 2개국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가 됐었지만 이 동아시아 동중국해의 그 방공 식별 구역이 중국의 갑작스런 선포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세 나라 순방 일정은 온통 동아시아 그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 다 방공 식별 구역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고요. 아울러서 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주로 논의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 식별 구역 문제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우선 그 시진핑 주석과의 그 정상 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먼저 좀 일단 해볼까요?
네, 시진핑 주석하고 그 바이든 부통령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방공 식별 구역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아마
네.
뭐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지만 뭐 총 그 양자간 정상 저 양자간 회담하고 확대 그 회의를 통해서 전부 다 한 5시간 정도 가장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이 사실은 방공식별 구역 문제가 논의됐지만 북한 문제도 다뤄졌다 이렇게 그 중국 측도 밝혔고요. 백악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북한 핵 문제와 함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성택 그 실각설 이 문제도 그 다뤄졌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그 방공식별 구역 문제보다는 좀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지적을 그 하신 것처럼 정말 5시간이나 넘게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 미국의 입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부터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항공 식별 구역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네. 그런 시도고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 이후에 이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발표한 내용에도 이 시진핑 주석에게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중국이 설정한 항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 중국 쪽도 자국의 입장을 또한 분명히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 중국의 흑내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이 설정한 항공식별구역은 국제법과 관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등 주변국들이 이것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측의 그 항공식별구역에 대한 그런 견해가 상당히 그 엇갈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이 정치적 스타일이 상당히 이제 직선적인 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중국에서 얘기할 때 상당히 직선적으로 그 얘기를 거론했다고 미국에서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그 방공식별 구역이 침범됐을 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그 발언을 발표를 한 게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이 그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그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간의 그 갈등 관계가 어디에선가 그 조정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 희망적인 그 분석도 하는 그런 그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죠. Foreign Policy에 실렸습니다.
네.
이 중국이 항공 식별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미국의 그 태도와 관련해서 미국이 처음에는 이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 민간 항공사들의 항공식별 구역을 통과할 때 중국 당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다고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그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말씀드린 Foreign Policy 외교 전문 잡지의 분석 기사 그리고 이 그 관 당국자들을 인용한 이 기사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용인하고 대신 그 방공식별구역은 영공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항공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통보를 하도록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처럼 가도록 하고 해서 현재의 그 질서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항공 식별 구역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 간의 그 공개된 회담 또 대화 내용만을 보면은 양측이 각자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견해차만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자세하게 저희가 배경을 좀 들여보면요 일종의 그 절충점이라고 할까 타협점이라고 할까 이런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기 전에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그 미국인 기업인들을 앞에 놓고 그 연설을 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상당한 그 건전한 의미의 경쟁 미중 간의 그 경쟁을 그 강조했는데요. 이는 그 국제적 그 상식 또 국제적 규범에 맞는 중국이 그 그런 방공식별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중국이 다시 그러니까 같은 방공식별 구역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좀 다시 좀 협의를 하거나 또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하면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또 해보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공식별 구역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 중국과 일본 간의 그 영유권, 그 센카쿠열도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그 영유권 문제 때문에 된 거니까요. 중일 간에 거꾸로 생각하면 중일 간에 화해가 좀 되면은 이 문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도 했고 또 대학에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바이든 부통령의 한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행보라고 할까요?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그 회담을 하고 이어서 오찬을 같이 했고요.
네.
또 정홍원 국무총리도 면담했습니다.
네.
또 그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연세대학에서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항공식별구역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요. 이어서 그 7일이죠. 7일에는 한국의 전쟁 기념관을 둘러봤고요. 비무장 지대도 방문했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끝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이제 끝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중국의 항공 식별 구역 설정에 맞서서 한국도 이 방공 설정 식별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단계입니다.
네.
그러나 이 바이든 부통령과의 그 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바이든 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도 뚜렷한 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네.
앞으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간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금 한국이 그 계획하고 있는 항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이 중국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부터 미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의 타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만델라 사망 소식 좀 알아보죠. 언제 어디서 숨을 거뒀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이 넬슨 만델라 이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몇 안 되는 영웅의 한 명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을 그런 기록될 인물인데요.
네.
이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무저항주의, 그리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지도자,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흑인 지도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지도자였는데요. 이 1918년에 태어나서 2013년 지난 목요일 날 타계했으니까 95살입니다. 95살로 그동안 거주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만델라 전 그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지난 2010년부터 폐렴 등 이 건강 문제로 그동안 병원을 드나들면서 상당히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나라는 위대한 아들을 잃었고 국민은 아버지를 잃었다 이렇게 슬퍼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경우 인류의 거인이 사라져갔다 이렇게 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애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만델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뭐 아까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만델라는 그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의 그 아버지 또는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수식이 전혀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남아공 민주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네.
1918년에 태어났고요. 그 약관 그 20세의 나이에 그 인종차별 그 철폐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당시에 그러니까 백인이 그 정권을 잡고 있을 텐데요.
네.
국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됐고요. 그 뒤에 그 종신형을 받아서 27년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석방 직후 자신은 그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그 가장 미천한 종으로 인권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연설은 당시 그 남아공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네. 이 만델라는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만델라의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인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만델라는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끝났다면은 만델라의 위대성이 별도로 그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만델라의 위대성은 27년간 그 사람 그 자신을 감옥에 누웠었던 이 백인 지배 체제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로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1994년에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서는 처음 실시된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서 첫 흑인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넬슨 만델라가 당선 직후에 한 일이 바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네.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27년간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말하자면 가해자로 몰아서 처벌하기보다는 흑백 간의 화해 그리고 무지개 정치라고 흔히 불리는
네.
이런 화해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 여러 인종으로 분리돼서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와 그리고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크게 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특히 퇴임 후에도 엘더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국가 원로 그룹들, 전 세계 원로들이 모이는 그런 엘더스라는 그룹을 창설해서 여기에는 지미 카터 미국의 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 또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수용소 보고서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그리고 중국의 동중공해 방공 식별구역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 또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